B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위터를 통해 이란이라는 국가 전체에 대한 제재를 현저히 늘릴 것을 스티븐 무누친 재무장관에게 조금 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4일 발생한 사우디아라비아 핵심 정유시설 공격 주체를 이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지 국영 석유업체인 아람코의 기관시설에 무인 비행기 공격이 발생해 사우디 전체 석유 생산량의 절반이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사건 직후 예멘의 후티 반군이 드론 공격을 자신들이 감행했다고 발표했으나 미 당국은 이란이 드론과 함께 순항미사일 등을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사우디 정부의 확인을 받는 대로 공격 주체에 대해 군사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등을 순방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오는 25일 정상회담을 통해 무역협정에 공식 서명할 것이라고 미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어제 워싱턴에서 이같이 말하고 유엔에서 매우 좋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25일은 유엔 총회의 고위급 토론이 진행되는 시점으로 총회 현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별도 회담이 이뤄지고 이 자리에서 무역협정 서명식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일 무역협정은 일본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 양국의 주요 산업 품목에 대한 관세 장벽 철폐, 그리고 디지털 무역 규범 확립 등이 골자가 될 것으로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설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일본이 그동안 적용하지 말라고 요구해왔던 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 추가 관세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커들로 위원장은 자동차 분야에 대해 다음 주에 뭔가 드러나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 문제와 한일 관계 등 주요 현안이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에 오는 주요 정상들과 개별 회담에 나설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뉴욕에서 회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홍콩 반정부 시위대의 주장을 국외에 알리고 있는 조슈아 웡 데모시스토당 비서장이 미국 의회에서 증언했습니다. 웡 비서장은 어제 미 의회 행정부 합동 중국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홍콩에 부여하고 있는 무역통상거래상 특별지위를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 당국이 매년 심사를 통해 홍콩의 자치 수준이 낮다고 판단할 경우 홍콩을 중국과 구별하는 무역특별지위를 박탈하는 홍콩인권민주법안의 통과를 촉구한 것입니다. 웡 비서장은 중국 정부가 홍콩의 자유를 짓누르고 홍콩의 세계적 지위를 이용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두 가지를 모두 가질 수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홍콩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을 전략품목 수출 심의 절차 우대국 명단인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오늘부로 공식 발효시켰습니다. 앞서 일본이 한국에 같은 조치를 취한 데 대한 맞대응입니다. 이호현 한국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발표하고 먼저 정치적 목적에서 수출 통제 제도를 이용했던 일본과는 그 목적과 취지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국에서 전략물자들을 일본에 수출할 때 추가 서류를 내고 심사기간도 늘어나는 등 전반적인 절차가 까다로워집니다. 일본 정부는 즉각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제도 변경과 관련해 그 근거와 상세한 내용을 그동안 문의했었지만 지금까지 한국에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이에 극히 유감이라며 한국이 국제사회에 대한 설명 책임을 충분히 다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수출입관리 최고 당국자인 스가와라 이슈 경제산업장도 별도 입장을 내고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과 한국 사이에는 최근 1년 새 외교 경제적 갈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 대법원이 2차 세계대전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들이 배상하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입니다. 중국 정부가 남극 진출을 위해 남미 칠레의 최남단 항구 이용 권리를 교섭하고 있습니다. 칠레 외무부는 어제 성명을 통해 두 나라가 남극 공동협력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푼타 아레나스 항구 이용 문제를 논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의 영변 원자로가 연료 재주입이 충분할 시간만큼 가동이 중단된 징후가 포착됐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밝혔습니다. 유럽 국가의 전직 고위 관리들이 전 세계 지도자들의 군축 노력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미국의 상원 의원들은 미한 정상이 가장 시급하게 논의해야 할 현안으로 악화된 한일 관계와 교착 상태에 빠진 미북 비핵화 협상을 꼽았습니다.
Obviously, there's a lot still going on there with regards to both the issues of North Korea and the ongoing.
내일 북한 지역은 대체로 맑겠지만 함경남도 동해안 지역 동풍의 영향으로 내일도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삼지연이 영하 4도를 비롯해서 장전 원산 지역 13도에서 14도까지 머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5도 사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영변 원자로가 연료 재주입이 충분한 시간 동안 가동이 중단됐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계속하는 것은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영변에 5메가와트 원자로가 연료를 제거하고 새로운 연료를 주입할 만큼 충분한 시간 동안 가동이 중단된 징후가 포착됐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밝혔습니다. IAEA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고 있는 제63차 IAEA 정기총회 제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12월 초 이후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가 가동된 징후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앞서 지난해 8월 중순까지는 영변 원자로가 계속 가동됐고 8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는 간헐적으로 가동되는 징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IAEA가 공개정보와 위성사진 등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계속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영변 핵시설이나 북한의 다른 장소에 접근할 수 없었다며 이처럼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북한의 핵시설이나 장소의 가동 상태 등을 확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영변 핵연료봉 제조공장에서 냉각장치 가동과 차량 이동 등 원심분리 농축시설이 사용된 징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건설 중인 경수로에서는 지난해 9월 말과 10월 초에 주요 원자로 부품이 원자로 건물로 이전된 징후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9월부터 11월 사이 구리온강 인근에서 추가적인 건설 활동이 관측됐다며 이는 5메가와트 원자로나 건설 중인 경수로의 냉각 시스템 교체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밖에 평산 우라늄 광산과 평산 우라늄 농축 공장에서 채굴과 정련 농축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징후들과 평양 외곽의 보안구역 내 건물 단지에서도 활동이 계속되는 징후들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활동에 중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이는 관련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코넬 페루타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 대행은 16일 개막된 IAEA 정기총회 개막 연설에서 북한의 핵 활동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The continuation of that program is a clear violation of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is deeply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계속하는 것은 관련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란 지적입니다. 페루타 대행은 IAEA는 관련국들 사이에 정치적 합의가 타결되면 북한 핵 프로그램 검증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고 IAEA와 즉각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유럽 국가의 전직 고위 관리들이 전 세계 지도자들의 군축 노력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증가시키고 있고 미북 대화의 전망은 불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 국가 전직 고위 관리들의 모임인 유러피안 리더십 네트워크가 다음 주 개막하는 유엔 총회에서 전 세계 핵 위협 감소와 군축을 위한 각국 지도자들의 노력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ELN 소속 100명의 전직 관리들은 이 성명에서 전 세계 핵 위협이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가장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핵미사일 관련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쿠바 미사일 위기 사태 이후 최고이며 유럽 국가들의 안정뿐 아니라 전 세계가 같은 위협 아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들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 비축량이 증가하고 미사일 실험을 하고 있으며 남북 대화와 미북 대화의 운명은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전직 관리들은 미국과 러시아가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를 폐기한 데 대해서도 우려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 핵무기를 제한할 수 있는 유일한 조약인 신전략무기 감축협정의 미래에 회의적이며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은 도전의 직면에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성명은 2020년 핵확산 금지 조약 NPT 평가회의에 앞서 미국과 러시아가 INF 조약의 핵심 목표를 준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중국과 다른 핵 보유국들은 전략적 안정을 촉진해야 하며 NPT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들의 노력을 견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국가 간 공동 목표에 대한 협력만이 영내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 상원 외교군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다음 주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에서 한일 갈등의 완화와 미북 비핵화 협상 진전 방향이 우선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과도하게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미 상원 의원들은 미한 정상이 가장 시급하게 논의해야 할 현안으로 악화된 한일 관계와 교착 상태에 빠진 미북 비핵화 협상을 꼽았습니다.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의원은 17일 VOA에 다음 주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한 문제와 무역 협상에 관한 양국 간 이견, 방위비 분담, 그리고 우려되는 한일 관계 분열 문제가 모두 의제로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Obviously, there's a lot still going on there with regards to both the issues of North Korea and the ongoing trade.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생산적일 경우에만 한일 갈등 해소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당부했습니다.
Only if it's productive. That's a long and historical friction that we might end up making things worse, not better. So we have to be very careful.
한일 문제는 오랜 역사적 갈등이기 때문에 미국이 문제를 더 악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의 팀 케인 의원은 북한 문제에 관한 협력 방안이 최우선으로 논의돼야 하고 그다음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미국이 할 수 있는 생산적 역할을 논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There's two things. I mean, ongoing discussion about the North Korean threat has to be at the top of the agenda and what they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한일 사이 간극을 어느 정도 메우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의회 내 한국 연구 모임인 코리아 스터디 그룹 공동의장인 민주당 브라이언 샤츠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갈등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봐야지 한일 간 이간질의 기회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We've traditionally played a back channel role to try to make sure.
샤츠 의원은 미국이 전통적으로 물밑에서 한일 영토 분쟁 해소를 위해 노력했고 과거 오바마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도 한일 간 문제 해결에 건설적 역할을 하려고 했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다만 한일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미국이 두 나라 간 이견과 갈등, 역사적 문제를 미봉책으로 가릴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se issues are thorny and we don't want to just paper over the
그러면서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에 대해 미국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경제, 군사, 정보 분야에 걸친 미한일 3국의 빈틈없는 공조는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미한 정상이 한일 갈등 해결 노력과 모든 역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을 우선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Trying to resolve the conflict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Coming up with a stronger pushback against North.
그레이엄 의원은 또 미국은 미한 미일 이중 정상회담 또는 각 정부 당국자 간 직접 회동을 통해 한일 양국의 서로를 존중하고 지금은 싸울 시기가 아니라는 점을 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북한과의 협상 진전 방안에 대해선 최대 압박 유지와 한국전 종전 선언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샤츠 의원은 한반도 전쟁을 반드시 끝내야 한다며 북한이 진실되게 어느 정도 핵실험을 줄이면 미국도 제재 완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the end of the war on the peninsula ought to be in play.
이어 북한이 포기하는 것 없이 그들에게 신뢰나 사진 촬영용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되겠지만 한국전 종전선언은 중요한 전술적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리아 스터디그룹 공동의장인 공화당의 댄 설리번 의원은 미한 안보 동맹의 척도는 수십 년간 안보와 경제였다며 양국은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을 통해 경제 부분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지만 북한 문제는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I always think it's, you know, economics and security, which has been the hallmark of our two.
따라서 미한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최대 압박 캠페인을 시행하고 핵 없는 한반도라는 공통된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 무역 공동의 가치와 관련해 미한 관계 강화에 집중하길 바란다며 북한과 중국 관련 전략에 대한 한국과의 긴밀한 공조에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y hope is that President Trump will be focusing on strengthening the U.S. ROK.
의원들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선 한국에 대한 증액 요구에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과도한 요구는 경계했습니다. 샤츠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5배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미국은 한국을 위해 방위를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을 위해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새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 건설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했고 한국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는 미국 소유이자 한국에서 큰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방위비 분담은 예외이지 규칙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I'm not sure he actually understands what Camp Humphreys is and
설리번 의원은 분담금 협상에는 미군 인건비 분담과 같은 다른 요소들도 있지만 한국 정부가 캠프 험프리스 건설 비용의 90% 이상을 들인 건 엄청난 것이라며 5배 요구는 과도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취임 후 처음으로 상하원 청문회에 각각 출석합니다. 지난 7월 취임한 스틸웰 차관보는 오늘 18일 오전 인도태평양 지역 미국의 정책을 주제로 열리는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어 오후에는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과 2020 회계연도 예산을 주제로 열리는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 글로리아 스틸 국제개발처 아시아 담당 부처장 대행과 함께 출석합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미국 비핵화 협상과 한일 관계 등 한반도 문제뿐 아니라 홍콩 사태 등 다양한 현안들이 다뤄질 전망입니다. 상하원 외교위가 한반도 현안이 포함된 사안을 주제로 정부 당국자가 출석하는 청문회를 개최하는 건 지난 3월 이후 6개월 만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방어 역량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국방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미사일 요격과 원점 타격을 동시에 수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존 루드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은 미국의 새 미사일 방어 전략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압도적인 역량의 배치와 규모를 키우는 방향으로 전환됐다고 말했습니다.
We also see North Korea continuing their missile program at pace, including some of the recent launches.
루드 차관은 17일 의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북한이 최근 미사일 역량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다면서 미사일 방어와 공격 기능을 통합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루드 차관은 공격과 방어 역량의 연계를 강화한 사례로 동맹국에 배치한 미사일 방어 체계 이지스 어쇼어를 언급했습니다. 최근 시스템 개선을 통해 미사일 방어뿐 아니라 원점 타격 기능을 추가했다는 설명입니다.
When we were doing some upgrades to the Aegis Ashore site there, we're improving the integration of regional ballistic and cruise missile defenses with offensive.
이지스 어쇼어는 이지스 구축함에서 운용하는 레이더 등의 미사일 요격 체계를 지상에 적용한 체계로 현재 루마니아에 실전 배치를 완료했고 일본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루드 차관은 일본이 SM-3와 이지스 어쇼어 도입뿐 아니라 미국의 라이센스 허가를 통한 독자 미사일 방어 체계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루드 차관은 북한이 발사 시간이 빠른 고체 연료용 미사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움직임에 대해 선제 타격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지 묻는 질문에 미사일 방어 체계가 원점 타격 기능도 동시에 수행하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At the same time, without reconfiguration, the ship is also armed with a great deal of offensive armament.
루드 차관은 미국이 운용 중인 38척의 이지스함을 예로 들며 미사일 요격 기능뿐 아니라 고체 연료 발사 지점을 추적해 원점 타격이 가능하도록 설계했고 다른 항공 전력 또는 지상 체계와의 정보 공유를 통한 연계 타격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미 뛰어난 감지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5세대 전투기 F-35의 경우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와의 통합을 통해 원점 타격을 위한 감지 능력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Those systems then can, with their sensors, plug in to the ballistic missile defense system and provide additional sensor capability.
루드 차관은 공격과 방어 역량이 통합될 때 최적의 억지력이 보장된다며 북한이 기습 발사에 성공해도 방어 체계로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Says to an attacker, even if you were to launch first, even if you were to preemptively strike us, we have the capacity to deal with that.
한편 루드 차관은 정보 공유 체계는 미국과 동맹들이 전쟁과 외교를 수행하는 데 핵심이라며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원유시설에 큰 피해를 준 드론 공격의 배후로 지목된 예멘 후티 반군과 이란의 주력 무기에 북한제 무기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 등의 해외 수출은 국제사회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예멘의 친이란 세력인 후티 반군은 지난 14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설비에 대한 무인기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국제사회가 이란을 배후로 지목하면서 예멘 후티 반군과 이란의 무기 체계와 규모에 새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란과 후티 반군 세력이 상당한 수준의 미사일, 드론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고 관련 기술을 중동 내 친이란 세력에 이전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안보 전문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17일 예멘 후티 반군과 이란의 주요 무기와 기술 상당수가 북한으로부터 이전받은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후티 반군의 주력 무기가 사거리 700km 이상인 북한판 스커드 미사일인 화성 6호와 옛 소련제 스커드 미사일의 개량형인 부르칸이라며 이들 무기가 전략적 위협 요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국경을 맞댄 예멘과 이란은 자국 깊숙한 지역에서 정밀 타격이 가능한 탄도미사일과 크루즈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북한과 러시아로부터 직접 수입하거나 기술을 이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14일 드론 공격에도 소형 유도탄을 발사할 수 있는 장거리 무인기가 포함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먼 거리에서 드론을 원격 조종해 자국 영토는 안전한 상태에서 목표물을 공격하는 전략이 미사일 전략과 다르지 않으며 관련 기술이 적용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예멘과 이란이 북한과 무기 거래를 하고 있는 정황은 수차례 지적됐습니다. 예멘에 대한 제재를 감시하는 유엔 안보리 산하 2140 예멘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 2017년 보고서를 통해 후티 반군이 북한의 73식 기관총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관총들이 이란에서 유입됐고 이를 이란에 공급한 나라가 북한이라고 확인한 것입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제 화성 5호 미사일의 복제본인 스커드비 미사일 최소 90기가 예멘에 공급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2월 공개된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도 예멘 후티 반군이 북한의 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늘린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보고서는 2015년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군사기지로 발사한 20여 발의 미사일도 북한제 스커드 미사일의 개량형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결론지은 바 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이란과 무기를 거래하는 것은 잘 알려진 일이라며 단순한 무기 수출의 문제가 아닌 국제사회의 심각한 위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무기와 기술이 이란을 거쳐 중동 내 친이란 세력에 넘어가면서 중동 지역의 갈등을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이란이 최근까지도 무기 거래를 하고 있으며 드론 기술도 공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nything we see in North Korea, we will eventually see in Iran. They've been surveillance drones. I mean, one was shot crashed in 2017 had some 500 photographs of US air missile defense systems.
지난 2017년 한국에서 격추된 북한 무인기에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관련된 사진 수백 장이 나왔고 북한은 무인기 관련 기술을 이란과 공유해 중동과 아프리카의 위협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아래서도 여전히 북한의 불법 무기와 기술 이전이 횡행하는 것은 북한의 무기 확산에 대한 인식과 자원 투입이 결여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No one is taking a concerted effort to halt it.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not focused sufficient resources on interdicting North Korea's weapons proliferation.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무기 거래가 국제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재 대신 기존의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 구상 PSI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y really need to reinvigorate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There were 105 countries that signed on to that, but there really needs to be an aggressive effort to for the intelligence communities.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전 세계 105개국이 서명한 PSI를 통해 각국의 정보기관과 해군 등이 북한 선박의 불법 무기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남북한 정상이 9.19 공동선언을 채택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남북 간 불신이 해소되고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이행되기를 기대했지만 비핵화 협상은 멈춰섰고 남북관계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핵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비핵화 시작 단계로 잠정적 합의에 우선 집중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특파원입니다.
서호 한국통일부 차관은 미북 협상 교착으로 어려움이 따르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 재개에 대비해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일부터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서 차관은 18일 9.19 평양 공동선언 1주년을 맞아 서울에서 열린 토론회 축사를 통해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2020 올림픽 공동 참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정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과 북이 해야 할 일이 많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평양 공동선언에도 남북이 협력해야 할 다방면의 합의서가 담겨 있었다며 군사 분야 이행 합의서를 가장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도 비무장화를 마치고 남북 간 자유왕래가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접경적 주민들은 더 이상 전쟁의 공포에 시달리지 않고 전쟁 없는 한반도 실현에 성큼 다가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9월 하순 미북 협상 재개 용의를 밝혔다며 미국과 북한이 70년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에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제안보 전문가들은 9.19 공동선언 합의문 가운데 군사협약은 우발적 무력 충돌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합의된 만큼 높이 평가하면서도 실질적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알렉산드라 벨 군축 비확산 센터 선임 정책국장은 남북 군사 합의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와 함께 성공적인 합의 이행을 위한 세부 사항이 포함돼 당시 많은 사람이 한반도 위기 해결을 위한 실질적 성과가 도출되길 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남북 관계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으며 심지어 상황은 퇴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We haven't seen as much progress as we would like. 영변 핵시설과 동창리 미사일 시설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미국의 상응 조치가 먼저 제공되지 않으면 구체적 비핵화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벨 국장은 더구나 최근 북한은 10차례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이는 좌절과 불신을 키웠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남북 군사 합의와 북핵 프로그램 폐기에 대해 단기적으로 달성 가능한 명확한 조치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령 협상자들이 북한 핵과 미사일 시설과 설비 가운데 어느 것을 검증할 것인지와 검증 기간에 대한 합의에 집중한 후 실제 사찰 수행에 합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신뢰 구축과 투명성 조치, 군축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내기 위해서 대화를 지속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남북 군사 합의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외교와 군사, 과학 분야의 소통을 확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모든 수준에서의 의사소통을 정례화해 미국과 한국의 정치적 변화가 있어도 관련 프로세스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정성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언 시갈 사회과학연구회 동북아협력안보국장은 협정이 종이조각이 되지 않으려면 더욱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3자 또는 4자 평화 프로세스를 통해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결과적으로 6자 안보회의를 설립해 법적 구속력을 만들면 다자 간 비핵지대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남북 군사 합의를 이행하고 비핵화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북한의 무기와 관련한 국제협정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핵확산 금지조약 NPT를 비롯한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생무기 금지협약 등의 국제적 법적 대화에 북한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북한이 이달 말 실무협상 재개를 제안한 만큼 멈춰선 북핵 협상을 진전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로버트 하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최종 목표가 아닌 시작 단계로 일정한 동결 수준의 단기적 목표 합의에 우선 집중하는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분열 물질의 실험과 수출, 생산을 주요 골자로 하는 중간 단계의 잠정적 합의로 일단 핵과 미사일 역량으로만 제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핵원료 물질량과 핵무기 규모까지 함께 규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아이논 전 차관보의 설명입니다. Aynon 전 차관보는 이어 핵실험 관련 조항은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준수로 또 미사일 실험 관련 조항은 현재 ICBM을 대상으로 하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 약속을 넘어서는 수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을 사정거리에 두는 단거리 미사일도 일부 금지돼야 하며 ICBM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우주 발사체 시험 발사도 금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잠정적 합의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을 알지만 이를 신속하고 완전한 비핵화라는 달성 불가능한 목표와 비교하지 말고 북한과 합의가 없을 경우 남는 선택지와 비교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협상이 실패해 대북 압박과 봉쇄로 이어지면 북한은 긴장을 고조시켜 군사적 대립에 나설 것이며 핵과 미사일 역량을 더욱 확대해 미국과 동맹국들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아이논 전 차관보는 이어 북한이 잠정적 합의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요구할 것이지만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이 핵 역량을 완전히 폐기하기 전까지는 보상을 제공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잠정적 합의를 넘어 비핵화 길로 나가도록 압박하려면 대북 제재 등의 지렛대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만 아이논 전 차관보는 북한의 핵 역량을 약화하고 강도 높은 검증 조치를 잠정적 합의에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 수준의 인센티브로 미북 간 연락사무소 설치, 특정 남북경협 프로그램, 한국전쟁 종전선언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 주둔 유엔군 사령부의 임무 환경이 지난해부터 크게 달라졌다고 유엔사 소속 뉴질랜드군 장교가 밝혔습니다. 지난해 미북 정상회담이 촉발한 남북한 간의 군사 분야 합의로 비무장지대 일대에 큰 변화가 초래됐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유엔군 사령부에 파견 근무 중인 뉴질랜드 육군 소속 케빈 피 소령은 이달 발간된 뉴질랜드 육군 소식지에 유엔군의 임무와 역할을 소개하는 글을 기고했습니다. 피 소령은 유엔군 사령부의 역할이 군사 분계선에서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감시 승인하는 것이지만 최근 임무 환경이 두 가지 이유로 크게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첫 미북 정상회담이 추동한 남북 군사 분야 합의로 판문점 등 비무장지대 일대에서 광범위한 활동이 벌어졌고 이런 추가 활동들이 모두 유엔 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검토와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피소령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와 일반인들에 대한 공개, 한강하구 공동어로구역 설정 등 공동이용, 남북 공동유해 발굴과 무기 제거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런 추가 활동들을 검토하고 승인하면서 역할이 확대됐다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유엔군 사령부 본부가 서울 용산에서 경기도 평택에 캠프 험프리스 기지로 이전하면서 임무 수행에 여러 장애를 겪고 있는 점도 과거와 달라진 환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과거에는 유엔사가 서울 중심가에 한국 국방부와 함께 있어 임무 수행이 편리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령 과거에는 모든 유엔군 사찰팀이 당일 비무장지대 최북단까지 갈 수 있었지만 거리가 멀어지면서 행정 비용과 운전자의 피로 임무 수행에 걸리는 시간이 모두 증가하고 있다고 피소령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군 사령부의 미군 대령이 흔히 쓰는 결코 더 적지 않게, 더 바쁘지 않게, 더 멀지 않게라는 구호를 덧붙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정상적인 군의 작전 활동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입니다. 피소령은 유엔군 사령부에 현재 뉴질랜드군 6명이 파견돼 있다며 비무장지대 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인근에 있는 캠프 보니파스, 군사 분계선 최북단 등지에서 남북을 오가는 모든 활동이 정전협정과 유엔 제재에 위배되지 않도록 승인하고 사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방문자들에게 남북교류가 어떻게 평화롭게 번영하는 관계를 구축하는지 설명하고 자국의 문화전도사 역할도 한다고 소개했습니다. 피소령은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이곳이 전선이고 남북은 평화협정을 체결한 게 아닌 정전 상황이라며 아주 현실적이고 지속적인 사건과 위반 행위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한국전쟁 발발 뒤인 1950년 7월에 창설됐으며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한국군 59만 명을 포함해 17개 나라 총 93만 2,900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 창설 뒤 유엔사의 역할은 정전협정 준수 확인과 관련 임무로 축소됐습니다. 유엔사는 현재 한국을 포함해 18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사시 유엔기를 들고 병력과 장비를 한반도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이스라엘 총선 결과 어느 정당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5선을 노린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연임이 불투명해졌습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이란이 석유시설 공격 사건의 배후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가 1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 첫 소식 이스라엘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총선 결과가 나왔죠. 그런데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안 나왔다고요?
네, 이스라엘 정치의 분수령이 될 총선이 17일 실시됐는데요. 아직 개표가 공식 완료된 상황은 아니지만 여러 이스라엘 언론은 18일 현재 집권 우파인 리크루당과 중도 정당인 청백당이 각각 32석씩을 획득하면서 막상막하의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
청백당이 한 석 앞선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의 의회 의석이 120석이 되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총선은 비례대표제로요. 득표율이 3% 이상 돼야 의석을 얻을 수 있는데요.
네.
이번 총선에는 30여 개 정당이 참여했습니다. 이 중에 주요 정당들을 살펴보면 아랍계 4개 정당의 연합체인 조인트 리스트가 12석을 얻었고요.
예.
아비그도르 리베르만 전 국방장관이 이끄는 이스라엘 베이테누당이 9석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면은 리크루당이나 뭐 청백당 모두 다른 군소 정당들하고 연합을 해야 되겠네요.
네, 주요 매체들은요. 리크루당은 이 다른 우파 정당들이 얻은 의석수를 다 합쳐도 56석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예.
청백당의 우호적인 중도 좌파도 비슷한 의석이 예상되는데요. 누가 제1당이 되더라도 과반인 61석에는 모자라는 수준입니다.
예. 리크루당도 그렇고 청백당도 그렇고 지난 총선 때보다 성적이 안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월 8일 총선 때 양당 모두 35석을 차지했는데요.
네?
지금까지 나온 결과로만 보면 리크루당이나 청백당이나 모두 3석씩 잃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선전한 정당이 어디입니까?
네, 리베르만 전 국방장관의 이스라엘 베이테누당이 이번에 9석을 얻었는데요. 지난 총선에서는 5석을 차지했었습니다. 네.
자, 리베르만 전 장관, 네타냐후 총리의 연정 구성 실패에 뭐 결정타를 안긴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되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월 총선 후에 네타냐후 총리는 우파 정당들을 결집해 60석을 이미 확보한 상황이었는데요. 네. 이 5석을 갖고 있던 리베르만 전 장관이 연정 참여 조건을 내걸면서 연정 구성의 험로가 예상됐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현재 초정통파 유대인들에게 주고 있는 병역 면제 특혜를 없애라는 게 리베르만 전 국방장관의 요구 조건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다른 보수 우파 정당들의 강력한 반발에 리베르만 전 장관은 결국 연정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예.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가 시한내 연정 구성을 못하고 다시 총선을 치르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대통령이 연정 구성 가능성이 높은 정당 당수를 총리 후보로 지명해서 42일 동안 시간을 주는데요. 여기서 실패하면 다른 정당 대표에게 권한이 넘어갑니다.
네.
이 네타냐후 총리는 다른 정당으로 정권을 넘겨주느니 차라리 총선을 다시 치르는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상황이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베르만 전 장관의 행보가 주목되는데요. 원래 리베르만 전 장관은 네타냐후 총리 밑에서 국방장관과 외무장관을 지내는 등 측근 인물입니다. 하지만 연정 구성 과정에서 병역 문제로 불거지면서 서로 등을 돌렸습니다.
예. 자, 어떻게 될까요? 리베르만 전 장관의 정당이 오히려 의석이 더 늘었는데 이번에는 연정에 참여할까요?
리크루드당이나 청백당 모두 아랍계 정당 연합과는 손잡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예.
리베르만 전 장관의 선택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렇겠네요.
네, 리베르만 전 장관은 리크루드당과 청백당을 모두 아우르는 대연합을 하지 않으면 연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리크루드당, 청백당 함께 연립정부를 구성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네, 일단 청백당을 이끌고 있는 베니 간츠 전 이스라엘 군 참모총장은 네타냐 후 총리가 총리로 있는 한 연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각 정당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어서 연정이 구성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네타냐후 총리, 이스라엘 최장수 총리라는 기록을 갖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연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네, 지난 주말에 발생한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공격을 누가 했는지를 두고 지금 논란이 뜨거운데 사우디 정부에서도 그 배후를 이란으로 지목하고 있다고요?
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사우디 석유시설 공격의 배후에 이란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사우디 정부가 18일 낮 기자회견을 하고 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예, 명백한 증거 어떤 것일까요?
네, 사우디 국방부는요, 이란 정권이 이번 테러 공격에 개입했다는 것을 증명할 이란산 무기와 물질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간 사우디 국방부는 공격 당시 빗나간 미사일에서 상태가 온전한 회로판을 수거해서 미국과 함께 분석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 CNN 방송은 이 미사일이 이란의 설계를 기반으로 한 쿠두스 1로 판단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당시 이 사건 초기에는 이 10개의 드론을 이용한 공격이었다 이렇게 알려졌었죠.
네, 맞습니다. 지난 14일 사우디 국영 석유 회사인 아람코가 운영하는 주요 석유시설 두 곳이 드론 공격을 받아 기능이 정지됐는데요.
네.
예멘 내 후티 반군은 자신들이 드론 10기를 이용해서 자행한 공격이다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예.
하지만 미국 정보기관과 주요 관리들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사건 배후에 이란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요. 드론도 10대 이상이며 순항 미사일 공격까지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백악관에서도 어떤 입장 내놨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다음 날 15일 트위터에 사우디 석유시설의 공격의 주체가 누군지 알 수 있다는 정황이 있다는 내용의 글을 적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검증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우리는 장전이 완료됐다라고 말했는데요. 백악관은 이에 대해서 전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다음 날 전쟁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17일 미국 헤리티지 재단 행사에 참석해서 미국은 전쟁을 원하진 않지만 동맹국들을 방어하기 위한 준비가 돼 있으며 네. 장전이 완료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폼페오 국무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17일 저녁 늦게 사우디로 출발했습니다. 이 폼페오 장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사우디 정부 관례들과 논의할 예정인데요.
네.
그간 이란과 미국을 중재해온 프랑스 정부와 유엔 이란 사찰단 예멘 정부도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조사단을 파견할 상황입니다.
네, 지금 시선이 이란을 주목하고 있는데 이란에서는 사건 개입 의혹을 계속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거죠.
네, 이란 국영 이르나 통신은요. 이란 정부가 공식 외교 경로를 통해서 사우디 공격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외교 전문을 16일 미국 정부에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네.
현재 이란 주재 스위스 대사관이 이 미국의 이익 대표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르나 통신이 18일 이 외교 전문을 인용해서 만일 이란에 대한 어떤 행동을 한다면 즉각 이란의 대응을 받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사우디 정부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이 군사 연합체에도 참가할 계획이라고요?
네, 미국은 걸프 해역에서 이란의 공격으로 추정되는 유조선 공격 사건이 발생하는 등 위협이 고조되자 안전한 원유 수송을 위한 연합, 이른바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 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우디 정부는 18일 이에 참여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자, 이란과 미국의 정상회담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이 얘기가 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당초 이번 주부터 뉴욕에서 유엔총회가 있습니다. 17일 개막식에 이어서 본격적인 주요 행사는 다음 주부터 진행될 예정인데요.
네.
이 유엔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간의 만남이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17일 로하니 대통령을 만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어제입니다. 17일 연방 하원에서 아주 눈길을 끄는 청문회가 진행되는데 이 소식부터 보죠.
네, 하원 법사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법방해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네.
이날 청문회에는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 진영 선거운동을 지휘했던 코리 루언다우스키 씨가 나와서 증언했는데요.
예.
루언다우스키 씨는 많은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면서 민주당 의원들과 공방을 벌였습니다.
네, 특검 보고서에서 이름이 자주 등장했던 인물이 바로 루언다우스키 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사법방해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증인 가운데 한 명인데요.
네.
이 특검 보고서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루언다우스키 씨를 만났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지시를 하나 내리는데요.
네.
당시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에게 가서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서 빠진 걸 번복하고 특검 수사 범위를 제한하라고 전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예. 이 루언다우스키 씨가 이 말을 전달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중요한 부분이었잖아요.
네, 지시를 전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해 7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루언다우스키 씨를 다시 불러서 어떻게 됐는지 물어봤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 전달하지 못했다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지시하기를 세션스 장관이 만나주지 않으면 세션스 장관이 해고될 것이라고 경고하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루언다우스키 씨는 당시 릭 디어본 비서실 차장에게 트럼프 대통령 지시를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네.
하지만 디어본 차장은 지시 내용에 불편함을 느껴서 이를 세션스 전 장관에게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혐의를 입증하려던 민주당 의원들. 이 부분을 청문회에서 중점적으로 추궁했을 테죠. 어떤 대답이 나왔습니까?
네, 특검 보고서에 나오는 트럼프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는 건 인정했습니다.
예.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지시가 불법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법적인 일을 시키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예.
대통령의 지시를 세션스 장관한테 전달을 안 했던 이유는 또 뭐라고 했을까요?
예, 그 부분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요. 아이와 함께 바닷가에 놀러 가야 해서 지시를 전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자,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 루언다우스키 씨가 트럼프 대통령과 나눈 대화, 다른 대화들도 강도 높게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과 나눈 사적인 대화는 절대로 청문회에서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법사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그냥 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예, 민주당은 대다수 질문에 답하지 않은 루언다우스키 씨에게 의회 모독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 루언다우스키 씨는 특히 특검 보고서에 담긴 내용 외에 어떤 것도 말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청문회 도중에 보고서를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은 루언다우스키 씨가 고의적으로 청문회 진행을 방해한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네. 청문회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도 볼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트위터에 루언다우스키 씨가 청문회에서 아주 잘했다고 칭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내통이나 사법 방해는 없었고 민주당이 미국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참고로 루언다우스키 씨는요, 내년에 뉴햄프셔주에서 연방 상원의원 출마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향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와 자강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양덕 지역만 오전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 오후에는 중강 지역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 구름 많이 낍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 낮 최고 23도, 남포 아침에는 12도, 낮에 23도입니다. 신의주도 아침에는 9도, 낮 기온은 23도입니다. 중강 아침 최저 4도, 낮에는 22도, 강계 아침 최저 4도, 낮 기온은 21도입니다. 황해 남북도 지역, 막다가 오후에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해주의 아침 최저는 13도, 낮 최고 24도, 개성 아침 최저 11도, 낮에 24도입니다. 사리원 아침에는 10도, 낮 기온은 23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양강도와 강원도, 함경 남북도 지역의 날씨입니다. 강원도와 함경남도 지역은 흐리거나 구름 많이 끼겠고 함경북도와 양강도 지역 맑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9도, 낮 최고 25도, 희해산 아침 1도까지 떨어집니다. 낮 최고 19도, 원산 아침에는 13도, 낮에는 25도, 청진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은 22도, 성진, 김책 지역은 아침 최저 9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영하 4도, 그리고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 머물겠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은 흐리거나 구름 많이 끼겠고 서해는 막다가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2.5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9월 18일 수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에 대한 제재를 대폭 확대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 트위터를 통해 이란이라는 나라의 제재를 현저히 늘릴 것을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에게 조금 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4일 발생한 사우디아라비아의 핵심 석유시설 공격 주체를 이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지 국영 석유업체인 아람코의 기관시설에 무인 비행기 공격이 발생해 사우디 전체 석유 생산량의 절반이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사건 직후 예멘의 후티 반군은 자신들이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고 발표했으나 미 당국은 이란 당국이 드론과 함께 순항미사일 등을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사우디 정부의 확인을 받는 대로 공격 주체에 대해 군사 대응할 준비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국가 순방에 나섰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오는 25일 정상회담을 통해 무역협정에 공식 서명할 것이라고 미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레리 코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어제 워싱턴에서 이같이 말하고 유엔에서 매우 좋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25일은 유엔 총회의 고위급 토론이 진행되는 시점으로 현장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별도 회담이 이뤄지고 무역협정 서명식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일 무역협정은 일본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 그리고 주요 산업 품목에 대한 양국의 관세 장벽 철폐, 디지털 무역 규범 확립 등이 골자가 될 것으로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설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일본이 그동안 적용하지 말라고 요구해왔던 미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 관세 추가 문제도 전향적인 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커들로 위원장은 자동차 분야에 대해 다음 주에 뭔가 드러나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 문제와 한일 관계 등 주요 현안이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에 오는 주요 정상들과 개별 회담에 나설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공식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뉴욕에서 회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홍콩 반정부 시위대의 주장을 국외에 알리고 있는 조슈아 웡 데모시스토당 비서장이 미국 의회에서 증언했습니다. 웡 비서장은 어제 미 의회 행정부 합동 중국위원회 청문회에서 홍콩에 부여하는 무역 통상거래상 특별지위를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미 당국이 매년 심사를 통해 홍콩의 자치 수준이 낮다고 판단할 경우 홍콩을 중국과 구별하는 무역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홍콩 인권 민주법안의 통과를 촉구한 것입니다. 웡 비서장은 중국 정부가 홍콩의 자유를 짓누르고 홍콩의 세계적 지위를 이용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두 가지를 모두 가질 수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홍콩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을 전략품목 수출 심의 절차 우대국 명단인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오늘부로 공식 발효시켰습니다. 앞서 일본이 한국에 대한 같은 조치를 취한 데 대한 맞대응입니다. 이호현 한국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발표하고 먼저 정치적 목적에서 수출 통제 제도를 이용한 일본과는 그 목적과 취지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국에서 전략물자들을 일본에 수출할 때 추가 서류를 내고 심사기간도 늘어나는 등 전반적인 절차가 까다로워집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즉각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제도 변경과 관련해 그 근거와 상세한 내용을 문의했지만 지금까지 한국 측에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이에 대해 극히 유감이라며 한국이 국제사회에 대한 설명 책임을 충분히 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과 한국 사이에는 최근 1년 사이 외교 경제적 갈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 대법원이 2차 대전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들이 배상하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입니다. 중국 정부가 남극 진출을 위해 남미 칠레의 최남단 항구 이용 권리를 교섭 중입니다. 칠레 외무부는 어제 성명을 통해 두 나라가 남극 공동협력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푼타 아레나스 항구 이용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푼타 아레나스 항은 남미 대륙에서 남북으로 길게 뻗은 나라인 칠레의 가장 남쪽에 있는 핵심 시설입니다. 지금까지 BOA 저녁방송 마감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